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아침에도 충만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된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학개서 2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헌신입니다. 서론을 보시기 전에 오늘 본문이 중요하죠. 5절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근데 사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은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바로가 더 악해질 거다. 그러다 내가 손을 들어 친 후에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런데 오늘 이 학개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말자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외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냐? 그럼 이거 아십니까?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악령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제가 왔을 땐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90%가 다 실패더라고요. 그럼 실패 속에서 뭘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뭘 배울까요? 인생은 배우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해봐. 힘을 내. 이러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계속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못 배워요. 계속 실패를 하는데 배우지를 못해요. 배우는 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그 육신적인 거 다 배운 게 교육이잖아요. 그죠? 교육을 했는데도 계속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나의 영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저는 어느 날부터 인생은 사는 것이 실패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다. 그럼 벌써 구약에 영적인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근본이다. 우리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근본을 모르고 사니까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암만 해보십시오. 실패입니다,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 영,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 인도 속에서 살아가라.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스스로 복음을 못 깨달아요. 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악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게 근본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느 날부터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구나. 할렐루야. 그게 딱 보이더라고. 내가 똑바로 살았는데 왜 나를 못 박아야 되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오는 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근데 성령이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구나.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거는 우리 속에서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 안 되면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뭐예요? 내 기준에 맞아야 인생이에요. 내 수준이 채워져야 인생이라고요. 그 수준과 기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거기다가 맞춰놓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내 기준에다 복음을 맞춰놓고 내 한계에다 복음을 맞춰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기준에 맞아서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내 기준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약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거의 다 99%의 신자들은 싹 다 믿음을 뭐냐면 자 기준에 맞을 때 믿음이라 그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이건 잘합니다.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 복음일 뿐이에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왜 성령이 내주어야 되느냐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왜 사는 것은 싹 다 구원받고 나서 사는 것은 싹 다 뭐냐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다 기준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 수준에 채워져서 기도하고 있고 안 채워지면 불만이고 그 맞으면 좋다 그러고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건 상식이죠, 여러분. 렘넌트하고 왜 통하지 않는지 아세요? 일반적 상식이 안 될 때 안 통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 안 통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상식적이지 않거나 내가 뭐요? 상식적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애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 꾸짖잖아요. 왜? 상식적으로 되라고. 그런데 부모가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체념을 해요. 내가 크거든 보자 이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소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통은 뭐냐? 신앙적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참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한다니까요. 왜? 신앙적 소통이 되기만 하면. 이해가 되죠? 무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 소통이 되기만 하면 비상식적인 사람일지라도 뭐 하게 돼요? 소통하게 된다고. 왜? 신앙은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한다고 소통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 근본은 보니까는 바뀌었어.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저 사람하고 이제 같이 포럼이 되어지기만 하면 저 사람은 뭐예요? 정상적이 될 사람이야. 그 기대가 있으니까 소통이 되는 거지. 비상적 지은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근본도 안 통하는 사람인데.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소통을 말하는 거는 생각과 마음이 상식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비상식적인 사람일지라도 소통을 해요. 왜냐?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뀐 거라면.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뀐 사람이 맞다면 일단은 신앙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포럼이 되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소통이에요, 여러분. 아, 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구나. 객관화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맞아. 그건 틀린 거야. 그러면 그거는 주관적인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객관적이 됐다. 근데 그게 객관적이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일반 그 세상에서 뭐냐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근본이 바뀐 사람이 맞다면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객관적 사고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저 사람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옳은 거지만 저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멀리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멀리 볼 줄 알아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만 보면 안 되죠. 전체를 봐야 되죠. 예,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영적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영적 근본을 본다는 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 근본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객관적이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 돼요. 사람을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아무리 내 기준에 안 맞아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 근본을 보는 사람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부정적으로 안 보여져요.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람이요, 영적 근본을 보면 볼수록 희망적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지금 이 새벽 메시지가 우리 교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참 조심히 해요, 제가. 그런데 왜 듣는지 아세요? 객관적이 될 때 듣는 거예요. 저 교회만의 메시지야? 그러면 안 들어요. 전체를 살리려면 객관적이 돼야 돼요.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웃겼다 그러는 거예요. 웃겼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서론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의 흔적과 열매를 남깁니다. 그 열매는 후대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후대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어떤 영향을 받냐 이러잖아요. 그 열매는 후대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화의 방법 혹은 생각의 차이로 인해 자녀에게 상처나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왜? 비상식적이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알아주세요. 유목사님이 아홉 가지 포인트로 사람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 순간만 보지 말아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봐라. 위, 아래, 옆을 같이 봐라.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그게 뭐예요? 객관적이 된 사람이야. 지금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사람이 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근본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국가 전체를 봐도 결국은 누구와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신앙은 그거잖아요. 위정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 저 사람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모르면은 착각하게 되잖아요.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지가 못해서 그런 줄. 예. 내가 영적 근본이 회복됐다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볼 때는 틀릴 수도 있고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렘넌트만 볼 수는 없죠. 전체의 렘넌트를 봐야죠. 이해가 되죠? 우리 어른들만 볼 수는 없죠.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일은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일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한 달 동안 헌금이 얼마 나올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헌금이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일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결과만 보고 판단해요. 벌어져야 그때 가서 뭐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예산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기하다니까요. 세상 일은 세금 내는데 몇 군데 세금 내면 되죠. 성도는요. 헌금을 잘하다가도 일 생기면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내년에 얼마 나올 줄 누가 알아요? 참 묘해요.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믿음이 보여지는 게 결산이라. 믿음이 보여진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워야 된다고 하죠.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교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왜? 지푸레 꺾여버려요. 지푸레 무너져요. 왜? 자기 그 현실만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빨리 여러분 객관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상처받은 렘넌트들은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삼중생활로 힘겨워합니다. 왜냐? 집에 가면 부모가 비생식 찍으면 부모인데 그거 어떻게 대들 수도 없잖아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라고요. 듣는 척 하는 거라고요. 이게.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또 비상식적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사회 나가면 상사가 또 비상식적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일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이 안 되면은요. 내 삶과 내 기준과도 안 맞아요. 여러분이 근본이 회복됐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가 딱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과 도전을 위한 세 가지를 나와 후대에게 실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묶여있는 것에서 뭐요? 해방이에요. 그렇잖아요. 묶여있다는 건 객관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거 틀렸다니까요. 왜?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땐 그 사람이 주관적인 거야. 그래서 이 묶여있는 거에서 해방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윗이 한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묶여있는 것으로 인해 중요한 응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요?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뭐예요?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도는 그거예요. 응답 확신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이미 내가 기도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있다. 이걸 딱 갖고 가야 돼. 그래서 들으셔야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럽니다. 또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또 뭐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나를 움직이시는 거 아니야? 나를 고치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뭐가 하나가 딱 생각나요? 다윗은 하나밖에 기도한 게 없다. 보이지 않는 힘을 진짜 누렸다. 보이지 않는 힘.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누려요?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없으면 안 들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이 없으면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벌써 생각하는 게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소리쳐서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면 그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몰랐다니까요. 내가 기도 이러면은 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게 기도구나.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확신이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딱.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또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 나를 뭐요? 감찰하신다. 그리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밤에도 우리 마음을 살피고 돌보십니다. 나아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고백처럼 아침과 낮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묶여있던 흑암에서 해방되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참 놀라운 게 뭐냐. 다윗의 모든 삶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땐 말재였잖아요. 요? 그러니까 맨 형들 심부름만 다녔잖아요. 그래서 맨날 귀찮은 일만 지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저 누구야? 사울의 사위가 됐을 때 맨날 죽임 당하는 일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이 됐을 때 노년엔 또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또 아버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맨날 죽음의 위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죠. 자기에는 죽음과 사는 게 항상 일반이라고. 죽는 것이 자기 앞에 바로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늘 사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망 속에서 다윗이 이긴 아주 중요한 축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겉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다 도망 다니는 거야. 다 도망 다닌 거예요. 힘이 없어서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닌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피해 다닌 것 같은데 다윗이 한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건 여호와가 나의 뭐요?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객관화가 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면요,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저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저 사람이 저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피해 다닌 거예요. 답이 없이 다닌 게 아니에요. 답이 돼야 객관적이 돼요. 그러면 그 두 번째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힘을 아침과 밤에 누리는 아주 그 비밀이 뭐냐면 두 번째예요. 영적 우선순위를 보게 돼요. 모든 걸 영적 근본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객관화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한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모든 나라가 진동하고 만국의 복배가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능히 상처를 넘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참 바다와 육지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바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뭐예요? 능력을 회복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예수 이름을 묵상하다가 제가 팍 이렇게 들어온 생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땅이 진동한 사건이 일어났구나가 깨달아요. 땅이 진동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땅이 뒤집어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은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이게 복음을 내 기준에다 맞추면은 이게 안 느려져요. 이게. 복음을 그냥 영적 사실로 붙잡으세요. 복음을 뒤집어졌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요, 내가 가는 곳은 뒤집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내가. 그죠? 내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 맞다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 나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여러분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형상이 나다. 예. 그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깨달음도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걸 나에게 줬다고요. 그래야 그 힘이 누여져야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막혀지는 거예요. 재앙이 뭐겠어요? 죄의 결과가 재앙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회복됐다는 걸 모르면 그게 재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 형상 회복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보이지 않는 힘이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게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묶이질 않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재앙이 막혀지는 거예요. 막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주신 언약과 그 영이 여전히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성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으로 또 자꾸 확인시켜주잖아요. 지금 우리는 후대와 세절기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광야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 응답도 함께 보며 살아갑니다. 왜요? 다 완성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왔다 이거예요. 현실에서 광야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 응답도 함께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한다면 언약궤의 응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후대가 더 이상 가정, 학교의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복음에 집중할 응답을 전해야 합니다. 꼭 오늘부터 여러분 회복하세요. 뭐냐? 하나님 형상 가진 나 가장 참 필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내가 어저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어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뭐가 임해야 돼요? 새로운 은혜가 또 임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아, 내가 지금 보이는 것들에 잡히질 않아요. 그걸 계속 했던 사람이, 그게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침, 저녁이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형상 가진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기도로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발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결과에 속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